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20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수호이 30 전투기 4대와 BGK-5 무인기 1대를 포함한 중국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7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3대의 항공기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쪽, 동쪽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항적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이날 오전 6시 이후 항공모함 탑재 헬리콥터와 젠-10 전폭기 등 25대의 중국군 항공기가 포착됐고 이 중 19대는 중간선을 넘거나 남서 남동쪽 어디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자체 정보정찰 감시 자산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항공기와 해군 함정을 급파하는 한편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한 도발 시도는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중국 측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군은 어제부터 한반도 동해상에서 러시아 해군과 북부 연합 2023 연합훈련을 실시 중입니다. 이라크가 어제 스웨덴 내 시위에서 이슬람 경전이 또다시 훼손된 데 대해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 조치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또 스웨덴 주재 자국 대사 대리를 소환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라크 국영통신은 정부가 스웨덴 통신장비회사 에릭손사의 이라크 내 영업 또한 중단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란 훼손 행위가 일어난 어제 스웨덴 주재 이라크 대사관 앞 시위는 스웨덴 경찰의 허가하에 진행됐습니다. 시위에는 지난달 스톡홀름의 이슬람 사원 앞 시위에서 쿠란을 불태웠던 이라크 난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위대는 쿠란을 발로 차고 부분적으로 파손했지만 불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스톡홀름 시위에서 쿠란 소각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스웨덴 대사관이 이날 새벽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사드르의 지지자들이 포함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는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의 스웨덴 대사를 추방하고 스웨덴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쿠란 소각 등 훼손 사건이 재발할 경우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스웨덴 정부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어제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 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전자정보통신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서명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는 반도체 설계와 같은 분야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관련 기획들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슈나우 장관도 인도와 일본은 반도체 설계, 제조, 연구뿐 아니라 인재 개발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협력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면서 산업 간 협력뿐 아니라 정부 간 협력 기회를 도모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반도체 완제품 생산 능력에서 세계적 경쟁업체에 뒤지고 있는 일본과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인도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미국, 호주와 함께 영내 안보협의체 쿼드의 일원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또다시 흑해 인근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오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사일이 한 농업기업의 곡물 적치시설들을 타격해 100톤의 완두콩과 20톤의 보리를 파괴했으며 두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흘째 계속된 이 같은 공습에 우크라이나 방공체계를 피해 흑해에서 저고도로 발사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고 키퍼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월북 미군 병사의 안위에 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도 미군 병사의 안위와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발표할 만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을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격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비난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22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의 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의 생사와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Our priority focus and what the secretary reiterated at the beginning of this week was that we want to bring him home. We don't know his condition.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이병의 생존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라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 부처 간 협력과 정부의 모든 급을 동원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NSC가 스웨덴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관여 징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소통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인 채널 모두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 북한과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킹 이병이 구금 상태에 있다 미국으로 송환되던 중 탈영한 것과 관련해 감시 소홀 아니냐는 지적엔 그는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에 구금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근무지를 떠나 본국 기지로 오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호위는 보안구역 전까지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킹 이병이 게이트에 도착하면 위치를 확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담당관이 주한미군과 관련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이 킹 이병을 협상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가상의 상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최우선순위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킹 이병이 월북을 사전에 북한과 조율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관련 보도를 본 적 없으며 수사가 진행돼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킹 이병의 당일 판문점 관광이 가능했던 배경과 월북 의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며 그는 현재 탈영 상태에 있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그 같은 수사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켄터키함의 기항은 우리의 철통 같은 한국에 대한 방위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강순삼 북한 국방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의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해에도 두 나라가 이런 훈련을 했다며 중국이 주권국가를 부당하게 침략한 국가와 훈련에 합의하거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18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선 추가로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유미우리 신문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월북한 미군 병사가 무사히 송환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안위에 대한 정보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북 병사가 사전에 북한과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월북한 미군 병사 사건에 국무부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relayed messages to the DPRK that Private King crossed on his own and we want him returned safely. We have also asked for more info.
밀러 대변인은 이날 킹 이병 사건 진전 여부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측에 킹 이병이 스스로 월북했으며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의 안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논의는 매우 민감하기에 더 자세히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의 무사 귀환을 위해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ll I'm prepared to say today is that we have made clear to them, we have relayed messages to them that we are seeking.
밀러 대변인은 오늘 밝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안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으며 그의 안전한 귀환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답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밀러 대변인은 그들이 받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에 자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킹 이병의 상태나 위치에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것은 여러 이유로 여전히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먼저 북한에 연락을 취했고 적절한 시점에 연락을 취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어떤 채널을 통해 접촉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킹 이병이 월북하기 전 북한과 접촉을 했다고 믿을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백악관이 월북 미군 병사의 안위와 소재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공유할 만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인의 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지적하며 월북 병사의 안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의 안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re concerned about his well-being. I mean, this is not a country that is known for humane treatment of Americans or frankly anybody else for that matter.
커비 조정관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킹 이병의 구금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미국인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인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킹 이병이 구금된 위치나 구금 환경을 알 수 없다는 점도 큰 우려 사안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잔인한 정권이고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킹 이병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정보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의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still doing everything we can to try to find out.
우리는 여전히 킹 이병의 소재와 안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미국으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유할 만한 소식이 없는 것은 미국 정부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실제 공유할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북한이 킹 이병의 구금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이날 VOA 뉴스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킹 이병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정보 수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 군인인 그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don't have any updates on Private King. I think, as you can imagine, continue to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그의 소재와 안위에 대한 정보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 북한 측과 적절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킹 이병의 월북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월북 동기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와 대화할 기회도 없었다면서 그래서 지금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킹 이병이 미국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리비아 달튼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방문 도중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킹 이병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등 관련 파트너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orning, the White House remains in close contact with DOD,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with the UN.
달튼 부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재 백악관은 국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UN, 스웨덴,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킹 일병의 소재와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보를 확인하고 답변에 접근하기 위해 다수의 소통 창구를 통해 오늘 아침 북한군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그의 안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육군 장관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구금됐을 때를 거론하며 월북 미군 병사의 안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대우와 관련해 좋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다는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육군 장관은 20일 월북한 미국 병사 트래비스 킹 2등병이 북한 당국의 손에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I worry about him, frankly. You know, I know everyone here remembers what happened when Otto Warmbier was, you know, taken into custody by the North Koreans, and I think.
워무스 장관은 이날 미 서부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 대담 행사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구금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다며 원비어는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일 때문에 킹 2등병이 북한 당국의 손에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이 킹 2등병을 어떻게 대우할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나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워무스 장관은 킹 2등병의 위법 행위에 관계없이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가 탈영병인지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북한 땅으로 뛰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absolutely would have faced additional consequences. I mean, whether there would be jail time, I think remains to be seen, but he would have certainly come before the United States.
워무스 장관은 킹 2등병이 한국에서 구금된 것에 더해 미국에서도 당연히 추가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형에 처해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는 분명히 출두해 미 육군이 그의 잘못을 처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북한 체제를 동조하는 징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정보는 없으며 추정하고 싶지 않다며 사람들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 군인이며 처벌에 직면하고 있었고 한국 교도소에서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분명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무스 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육군에 줄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미 육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킹 2등병의 신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다며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이 유엔 채널을 활용해 그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며 북한 당국과의 접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19일 VOA에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VOA의 논평 요청에 그 병사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를 대하는 방식에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급 미군 병사가 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은 제1차 핵협의 그룹 회의와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입항 등 최근 미한 동맹의 억지력 강화 조치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병사를 선전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병사는 신문을 위해 평양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시간을 갖고 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의 석방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 정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주도하는 외교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그의 석방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군의 월북 장면을 목격한 뉴질랜드 관광객은 처음에는 모든 상황이 장난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미군 트래비스 킹 2병의 월북 장면을 지켜본 뉴질랜드 관광객 세라 레슬리 씨는 처음에는 영화를 찍거나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킹 2병과 함께 비무장지대 관광에 나섰던 레슬리 씨는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서울에서 집합해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킹 2병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며 그가 미군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슬리 씨는 관광객 40여 명이 자유의 집에 도착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갑자기 남성 한 명이 북측 지역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슬리 씨는 한 미군이 고함을 질렀고 이에 미군과 한국 군인들이 킹 2병의 뒤를 쫓았다며 킹 2병은 매우 빨랐고 곧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미군이 관광객들에게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다른 쪽 문을 통해 버스에 타라고 했다며 자신들은 뛰어가 버스를 타고 곧바로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몹시 놀랐다고 회고했습니다. 레슬리 씨는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I could not think why anyone would ever want to go to North Korea. It just seems like an absolutely crazy.
레슬리 씨는 킹 2병의 월북 사실을 알고는 누군가가 왜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루 DMZ 관광을 하고 나면 북한이 절대 좋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변화서로 활동하며 한국 영화를 즐겨본다는 레슬리 씨는 그날 목격한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다며 누군가 월북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주한미군 소속 미군 병사가 견학 도중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리비아 돌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20일 킹 1병의 안위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및 국무부, 유엔, 스웨덴과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을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격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미한 공동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NCG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 씨 의원실의 관계자는 19일 VOA에 리 씨 의원이 미한 핵협의그룹 NCG 관련 안건을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리 씨 의원은 NCG 설립 인증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새 회기연도 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NCG는 핵 억지력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계획 협의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능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또 적을 억제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통합 억지력은 범정부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강조됐습니다. 그러면서 NCG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조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신설키로 한 뒤 지난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차관급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리 씨 의원의 수정안에는 NCG 활동의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정안은 NDAA 제정 90일 이내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NCG 구성과 참여자, NCG 활동 범위와 미한 안보 협의회 및 미한 군사위원회와 연관성,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 미한 기존 확장 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NDAA 제정 90일 이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 북한의 재래식 및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확장 억제 효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안심시킬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리 씨 의원은 19일 VOA에 최근 NCG 첫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미안 NCG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한국과 더 의미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우리의 공통된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동맹을 조정하는데 NCG가 큰 포부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19일 리 씨 의원의 수정안 등 NDAA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4일 NDAA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NDAA는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법안입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통해 군수물자를 지원한 인물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군수품 거래를 지원한 북한 국적자 한 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러시아의 전쟁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개인과 단체 등 120여 대상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국적자는 1972년생 남성 님영혁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님영혁은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후원 또는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상품 서비스 제공 등의 혐의에 따라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자 님영혁이 프리고진을 돕거나 지원했으며 러시아 연방정부로의 군수품 선적을 알선해왔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님영혁의 구체적인 소속과 직책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과 정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2022년 11월 크렘린과 협력하는 악랄한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북한에서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수입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enior Russian officials and the DPRK have been involved in additional discussions aimed at Russia providing the DPRK food and commercial aircraft.
우드 대사는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북한은 북한이 러시아에 20여 종의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식량과 상업용 항공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하는 정황을 담은 위성 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공개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 제재에는 러시아의 유전 탐사, 채굴, 광산 분야 기업을 비롯해 해운회사와 선박,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 무기 등 국방물자 생산 조달 기업, 러시아은행 5개 등 광범위한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런 제재가 러시아의 핵심 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미래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능력을 억제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 사용을 위축시키고 제재 회피와 우회에 연루된 자들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북한 기항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위협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 전략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강 국방상은 북한의 핵 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미얀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을 겨냥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법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사용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강 국방성은 NCG 출범과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 위협이라면서 미국의 대북 핵 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와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권 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해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내고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한이 NCG를 개최하고 전략 핵 잠수함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 공격 훈련과 미한동맹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고위층에서 이딴 담화를 내고 NCG와 미 전략자산 전개를 일관되게 비난하고 있다며 미한 억지력 강화에 대한 부담과 초조함이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순남이 강조한 것은 결국 두 가지죠. NCG와 또 SSBN 전략자산. 그 두 가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 이후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의 효용성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하게 되고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억제력이 강화되는 조치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고요.
북한이 미한 동맹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핵무력 정책에 근거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에 대한 강대강 기조하에서 핵에는 핵으로 응수하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은 2019년부터 각종 전술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쳐 해당 부대를 만들고 실제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무력 시위도 했었다며 핵 사용 교리의 근거에 처음 구체적인 적용 가능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핵 공갈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사용 교리를 만든 이후에 최초로 핵 공갈을 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일단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핵 공갈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은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미군의 정찰기 운용과 켄터키함의 전개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난 12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켄터키함의 전개 사실이 공개된 이튿날인 19일 새벽에도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국방수장인 국방상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담화로 다음 달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미한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강 국방상의 담화엔 수위를 조절한 측면도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은 지난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포함해 잦은 빈도로 도발에 집중했지만 미한동맹 강화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았다며 경제난으로 내구력도 떨어진 상황에서 도발 피로도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미중 대화 무드의 전개 양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가능성 등 국제정세 흐름을 봐가며 신중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강순남의 표현에도 보면 핵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거친 대남 담화와는 다르게 미국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에 북한에 지속적으로 담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적정 수위의 무력 시위 정도, 이 정도가 예상되는 행보고 북한 역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강 국방상이 이번 담화에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호명한 데 대해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한국을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 같이 대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선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위협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내부 매체에선 여전히 남조선이란 표현을 쓰면서도 대외 매체를 통한 대남 메시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혼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미한의 대북 연합 억제력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이런 핵 위협 담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는 것은 위협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그냥 동족으로 생각 안 하고 외국으로 생각하고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요.
한편 18일 부산에 기항했던 켄터키함은 3박 4일의 방한을 마치고 21일 오전 한국을 떠났습니다. 켄터키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 D5 20여 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은밀히 잠항하는 전략핵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북한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데 대해 캐나다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부가 미국 전략 핵 잠수함 한국 기항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는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의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는 우리가 국가 핵 무력 정책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20일 VOA에 호세프 볼의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며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국으로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며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은 지난 18일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른 것으로 SSBN의 한국 기항은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확장 억제 대화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위협 등에 맞선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0일 우리는 범전부적인 접근을 통한 전략적 일치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확장 억제 대화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이날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2024 회기연도 예산안은 3대 핵전력과 핵지휘통제의 현대화를 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3자 안보협력이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국방부는 영내 평화와 안정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체 증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단순히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가시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필리핀, 일본, 한국 등과 함께 3자 안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점점 더 공격적이고 불안정 활동에 직면하면서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들은 공동의 영내 비전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대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국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서면 답변에서 국무부가 동맹 및 파트너와 공동전선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과의 동맹을 심화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앞 대동강에 대형 부교가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도 대형 구조물이 철거되는 등 열병식 임박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열병식 정황이 잇따라 나타났던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에서 이번에는 과거 열병식 직전에 설치됐었던 부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바로 앞 대동강을 촬영한 21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광장 앞과 강 건너편을 잇는 두 개의 대형 부교가 설치된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맞닿은 대동강에 부교 두 개가 설치되는 것은 열병식 1, 2주 전에 나타나는 표식으로 지난해 4월 개최된 열병식을 앞두고 처음 등장한 이 부교에는 폭죽과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교가 19일자 위성사진에는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20일 위성사진에서는 형상이 확실하게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도 열병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 같은 부교를 설치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는 27일 전승절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등장한 부교는 북한의 열병식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열병식을 진행하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BOA는 앞서 지난 4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김일성 광장에서 대형 구조물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그 뒤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광장에서 19일 대형 구조물이 철거 중인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연단 앞 광장 서쪽 지대를 대부분 채울 정도로 큰 규모였던 대형 구조물이 있던 자리에는 하얀 물체의 크기가 줄어든 대신 인파나 병력 혹은 물체로 보이는 빨간 점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구조물로 추정됐던 하얀색 물체의 일부가 광장 중앙 쪽으로 이동했는데 북한이 열병식을 앞두고 광장에 설치됐던 구조물을 해체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21자 위성사진에서는 기존에 설치됐던 대형 구조물이 거의 대부분 철거되고 일부만 남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는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개최하고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열병식 직전에 광장을 비우는 식으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들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을, 즉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인 오는 27일 열병식 개최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려는 한국 내 2030 탈북 청년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글로벌 언어인 영어로 명확히 표현하며 자유가 없는 북한을 행복의 땅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민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는 탈북 여성 김지인 씨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북한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유성 씨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Jin Kim. And my topic of my speech is there's Korean children born in third countries.
When I give the speech, I start with this. I'm a free man. So I have the freedom to choose my...
자신의 연설 주제가 제3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이라고 소개하는 지은 씨. 또 연설을 시작할 때 나는 자유인이라고 말하면서 대학과 직업을 선택하고 그만둘 자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는 유성 씨. 이들은 모두 한국통일부의 지원으로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인 민간단체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글로벌 교육센터 탈북청년대표단의 일원입니다. 2013년 설립된 이 단체는 탈북민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며 영어 수기 출판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탈북민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근무하며 고려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 중인 김은주 씨는 다양한 배경의 탈북 청년 7명이 직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이라며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존 도구로서 영어를 이제 습득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 영어를 통해서 저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단체도 영어 스피치, 영어를 통해서 글로벌 사회와 탈북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네. 자신들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돕고자 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22일까지 국무부 관리들과 미국 의원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며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 설립자인 미국인 케이시 존스 라티그 주니어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탈북민 500명 이상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자유의 땅인 한국에 왔다고 해서 모두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Okay, but the challenges in South Korea. So even though they're free, okay. Getting to freedom but not having skills and not being prepared for the situation.
기술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며 탈북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겁니다. 라티그 대표는 영어 능력 향상은 개인의 자신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탈북 청년들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전달하며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y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that to audiences. So hopefully then people will see that, oh, now I understand.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탈북민들이 믿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노력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명희 씨는 탈북 청년들이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것이 정말 드러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도 있고 여기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해도 어디에서 끌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어려서 탈북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하게 잘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봤을 적에 비교적. 예.
프리덤 스피커스 인터내셔널 대표단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겪은 여성, 탈북 여성의 자녀로 중국에서 성장한 여성,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 북한 남자를 운영하며 소셜 인플루언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박유성 씨는 굳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북한의 인권 실상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능력이 젊은 탈북민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북한 사회를 바라보고 또 바깥 사회에 동경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전달하려고 노력 중이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또 한국 사회에서 젊은 시선으로 학교나 사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토대로 네.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도 조금 이해가 편하시고 북한이 꼭 그렇게 막 뭐 모든 게 닫혀서 힘든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국 내 탈북민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만큼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을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의 신분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소리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지은 씨입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서 13년 살아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 이해하고 한국에 와서도 사실 제3부 출생 아이들은 엄청 많잖아요. 생각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존재들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도 계속 이런 제3부 출생 아이들을 위해서 인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의 아픔을 겪었던 김명희 씨는 곧 중국에 있는 아들과 재회한다며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와 해법을 박사 논문에 담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탈북 수기인 자유를 위한 천마일을 영문판으로도 펴낸 김은지 씨는 탈북민들이 자유세계에 정착했다고 해서 그 여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에 살고 있고 일부 탈북 여성은 북한과 중국, 한국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란 것입니다. 김 씨는 이런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것이 젊은 탈북민들의 몫이자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Unfinished story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북하면 모든 게 끝나고 우린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써 아직까지 탈북민들도 그들과 가족들과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짐을 이제 어깨에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언젠가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unfinished가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디파이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등 악성 행위자의 암호화폐 악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 등 상원 의원들이 19일 암호화자산 국가안보 강화를 발의했습니다. 원 의원을 포함해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과 공화당의 민 롬니 의원 등 4명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재무부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권한을 현대화하고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자금을 세탁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은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사업과 달리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금융거래입니다. 기존 금융체계의 통제와 규제를 받지 않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앙집중형 금융시스템과 달리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범죄자, 마약 물매자, 북한과 같은 적국 행위자들은 모두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이전하고 세탁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으로서 디파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요구하는 규정들은
북한 정부와 중국 화학 제조업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사이버 범죄장, 랜섬웨어 공격자, 사기꾼 및 다수의 다른 나쁜 행위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일상적으로 이용한 돈 세탁을 위한 매력적인 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디파이 관련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관련 위협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사이버 범죄자, 랜섬웨어 공격자, 절도범, 사기꾼과 같은 행위자들은 불법 수입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9년 7월 21일 소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납니다. 20세기 미국 문학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자신의 작품 속 주인공들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헤밍웨이는 여러분의 결혼과 이혼, 전쟁 중의 부상, 비행기 추락사고 등을 겪었습니다. 헤밍웨이가 내놓은 최초의 소설집은 In Our Time, 우리들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큰 관심을 끈 작품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이라는 이야기로 미시간주로 낚시여행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25살의 나이에 헤밍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헤밍웨이는 1929년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허무감을 표현한 소설 무기여 자리 꺼라와 1940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문학계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2년 그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소설 노인과 바다를 발표합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생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 노인과 바다로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몸이 아파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아이다호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 총을 쏘아 61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1954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결됩니다. 일본의 점령 아래 있던 베트남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베트남을 빼앗겼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1954년 5월 프랑스가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베트남에 패배함으로써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1954년 7월 21일 프랑스와 베트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약 8년간 지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